1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은요 항상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성도들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전체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현상들에 대해서,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징조는 대환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일어날 이러한 징조들을 들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던 그 청중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또 에스겔을, 다니엘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무서워서 떨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내가 있을 때는 이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딱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아, 피할 길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는 그 순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세 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기도 깨어,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도 깨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깨어있어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쉽게 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은 뜨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잠자는 성도와 잠자는 교회가 많습니다. 깨어있기가 결단코 쉽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잠듭니다. 한순간이라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이 신앙, 이 각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그때에 밤낮 부르짖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의 숫자가 적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가장 민첩한 예민한 상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다가올 그때에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가 많지 않다, 잠자는 성도가 더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방심하다가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순식간에 형식적으로 또 습관화되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른 생각에 푹 빠져버립니다. 한숨만 쉬다가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어느 한순간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갯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그 아낙네가 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한동안 돈 떼어먹고 간 그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 미움이 폭발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일어나서는 가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기도가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보면요 그 영혼이 눌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셔야 돼요. 따라서 성도의 영적 생활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살펴보려면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신앙은요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각한 병에 들어있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과연 내 기도 생활이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사탄의 유혹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때가 예수님의 인생에서 제일로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죠. 데리고 가시면서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냥 거기에 앉아서 있게 했습니다.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좀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두고 조금 더 진행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통곡과 절규와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은 누가 들어보아도 처절한 기도 소리였습니다.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속에서 진액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힘을 더해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오셔서 깨우셨죠. 또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오셔서 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를 보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템테이션을 말하죠.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그게 넘어가지 아니하려면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만,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간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놈이, 이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이유가 있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일단 한번 넘어가면은 이건 누가 준 것이냐면 사탄이 준 것이죠. 사탄은 절대로 성도에게 유익한 건 주지 않습니다. 거기 한번 넘어가면은 영적인 손해 또 육적인 손해가 아주 막심해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세워놓았던 것 일순간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가서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일평생에 그 탑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었던 것, 말씀 묵상을 하면서 했던 것, 그거 다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사탄은요,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쉽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탄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면 훅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귀로 한번 들으면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할 때요, 처음부터 파괴적인 것, 그리고 처음부터 절망하는 것, 처음부터 넘어뜨리는 것, 이러한 것들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것 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놓고 보여주면서 살살 꼬시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늘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 사탄의 유혹 속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요, 살금살금 잡아먹으면서,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면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TV입니다. TV 속에서도요, 특별히 여러분 드라마, 그 드라마 보는 거 조금 조심하시지 않으면은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분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드라마를 자꾸 보면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원래 그 드라마를 만들 때에 아무나, 어떤 배우 아무나 세우는 것 아닙니다. 배우를 선정을 할 때에 기가 막힌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다. 동성연애를 위해서 드라마를, 영화를 만들었던 그 작가가요,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마시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동성연애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거리낌이 없는, 거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짝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 배우를 두 명을 세우라. 누가 바라보아도 야, 이 사람이 하면은 참 아름답다라고 보일 정도의 사람을 세우라. 이것은요, 그 작가가 직접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는요, 사람을 혹할 수 있는 요소를 딱 갖추고 그 드라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저 세계가 내 세계다라고 그 세계를 보고 있으면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요, 참 아름다운 배우를 세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남자들은요, 너무나도 멋진 배우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더불어서 훈련을 하든지 막장 드라마를 하든지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심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드라마에 푹 빠져있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요, 그 드라마 속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다가 내 아내를 딱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요 그게 전혀 미치지를 못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그것이 못 미치는 겁니다. 그게 푹 빠져있다가 멋진 남자 주인공을 보고 있다. 내 남편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왜 이렇게 덜 멋진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쳐놓은 덫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새롭게 형성이 된 것이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아내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내 아내이고 가장 멋진 사람은 내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왜 이러냐고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불평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정한 규격화가 이루어져 있어 모델화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만화영화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에 세계에서 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을 사탄이 딱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다 줬다고 푹 빠져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손해가 많습니다. TV 보는 것을 줄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TV 보는 시간을 좀 철저하게 좀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고 TV 시간을 줄이면요 가족 간의 아름다운 대화들이 가족의 아픔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 얼마나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모습인데 그런데 TV와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저렇게 탁월한데 내 아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줄이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 시대 영적인 모습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TV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되 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도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내 먹잇감, 그 먹잇감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포착이 되면요. 사탄은 잘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잔잔한 바다, 그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는 배, 내 인생의 배, 이런 꿈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잔잔한 바다 가운데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탄이 침묵할 수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전쟁터라면 사탄이요 오늘 하루에만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해 들어오겠습니까? 가끔씩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는 것. 여러분 이미 지난 주간에 나온 신문,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다 쓸어가버립니다. 한번 넘어가면요.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깁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우리를 이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의 핵심, 기도의 엉어리만, 이 핵심만 빼어가지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탄이 주는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오죽 그것이 위험하면은 오죽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이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주기도문 속에 넣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담은 한 번에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결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유혹이요, 왜 어렵냐 하면은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집에 와서 그 책을 또 들여다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죠. 공부를 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준비를 해둔 학생은요, 시험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 그거 보고 웃어줄 수 있습니다. 쉽게 치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은요, 시험만 나오면은 그때마다 후회를 하죠. 내가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은 물론 엉망으로 나오겠죠.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이 순간도 여러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자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준비. 손해가 막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것, 이걸 평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경계하지 않으면요,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다 넘어갑니다.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이러한 직분들 다 넘어가 버립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지금은요, 성도가 스스로 내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은 죽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미지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자 입장은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사탄이 눈에 불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미 그 중간지대는 사탄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겠습니다, 이 결단을 딱 내리지 아니하면 그냥 나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네가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것인지 안 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중간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래, 그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지금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그렇다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명목상의 신자, 흘러가는 신자, 세대에 그냥 흘러가버리는 신자, 명목상의 교회는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옛날과 다릅니다. 사탄은요, 많은 성도를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얼마나 앉아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200만 명이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전혀 그 성도들을 겁내지 않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딱 중간에 끼었죠. 200만 명, 아니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도들 사탄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했던 존재는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모세, 그 한 사람을 두려워했지 250만 명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요, 그만큼 긴박한 전투입니다. 아주 긴박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 잃어버리면요, 순식간에 잠들어 버립니다. 순식간. 여러분, 운전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울을 갔다가 그날 바로 내려오다가 보면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도 순간 잠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섬찟하기도 하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뜨고 있으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정신이 살짝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전반부에는요,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여기 흉갑을 붙이고 발에도 이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손에는 검을 들으라 그랬죠. 칼을 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요,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창을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흉갑을 붙이고 있지 않다고 그런다면, 방패를 들고 있지 않다고 그런다면 우리를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런 무장도 하지 않냐고, 이런 개념도 가지지 않냐고,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한번 나가보십시오. 된통 두들겨 맞고 죽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딱 취하고 손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잠들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잠재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을 하죠. 사탄의 최고 전략은요, 잠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도 괜찮다, 기도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도록, 잠들어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서 잠들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들어있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맞장구를 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분간 못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칼은 지금 날카롭게 갈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둔감해져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헤헤 웃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깨어있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파수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파수꾼은요, 잠자지 않습니다. 깨어서 살펴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또 진주가 보이는지 깨어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일이 올 것을 미리 보고 대비하라고, 공격 준비하라고, 그 일을 당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영적인 파수꾼. 이 파수꾼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를 보면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주간에도요, 일어난 사건과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수백억에 횡령했던 목사님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2천억 이상 돌려서 교회를 건축해서 세간에 막 손가락질을 당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새 모녀가 자살을 했던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물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만 도가 지나치면은 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천억과 목사는 수백억을 횡령을 하고 있는데 생활고를 비관을 해서 자살을 한 세 모녀. 여러분 이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려고 그 사건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래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갈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일어날 것인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보아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건과 사고를 볼 때에 금방 깨달음이 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깊은 회개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구나. 그리고요, 기도할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호수무늬를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할 만한 문제가 생겨도 주변 탓을 잘 하지 않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성도 그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 분주합니다. 분주한 삶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기저기 바쁘게 다닌다는 것 그건 능력 아닙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 마음속에 매우 안정감을 딱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을 그는 단순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직분은 국무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고들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기억을 하실 때는요 그는 국무총리였고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기억을 할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그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을 단순화시켜서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수도사적인 삶을 추구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때는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지어져갔고 자꾸만 높아져갔습니다. 십자가는 자꾸만 높아져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자꾸만 더 많아져갔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그 사회를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부들은요 머리에 쓰는 관들은 자꾸만 화려해지고 커져갔습니다. 더 멋져져갔습니다. 그들이 옷은 자꾸만 더 화려해졌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보통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거룩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교회를 바라보면 으리으리했고 화려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요, 그것 보기 싫어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갔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삭막해져가는 세상, 그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 되어서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그나마 영적인 암흑이던 중세가 그곳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 빛이 끊이지 아니하고 흘러갈 수 있었던 배후에는요, 바로 이와 같이 고독을 되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했던 이런 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이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도시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사막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홀로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은 우리의 눈에는 자꾸만 유혹하는 것, 화려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수도사는 아니었지만은 이런 수도사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잠자는 성도는 얼마나 많은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잠자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녀라, 성경 공부도 해라, 그런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그 영혼은요, 잠자도록 사탄은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민기적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민기적 그리면서 다음 주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가르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자르십시오. 한번 잘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서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고 저울에 딱 올려놓고 재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나 기울이지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가벼워서 하나님께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르치기 해야 될 부분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대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